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해안경비대는 15일 남중국해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 선박을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위 중국 해경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필리핀 농업부 산하 수산수생자원국 선박 한 척이 거듭된 경고에도 활동을 계속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해경은 관련법에 근거해 이 선박의 항해를 통제하고 떠나가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중국관영 글로벌타임스 신문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중국 해경의 이번 조치는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온 중국이 최근 필리핀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2016년 남중국해 내 90% 지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날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경쟁에 관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면서 필리핀 등 영내 국가들도 지켜야 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15일 남중국해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해군 칠함대가 밝혔습니다. 칠함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존핀함과 해상자위대 소속 나카타미급 구축함 스즈나미함이 공동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칠함대 소속 태스크포스 71의 저스틴 하츠 지휘관은 이번 훈련은 두 나라 간 유대를 공고히 하고 두 함대의 상호 호환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칠함대는 훈련 참가 병력들이 항해 과정에서 억제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역내 어떠한 돌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하는 전문적 참여와 협력은 모든 나라들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역내 안정의 토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 8일에도 호주 해군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해군 함정 등을 동원한 3국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최근 러시아의 해킹망을 무력화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15일 밝혔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FBI가 지난달 법원의 명령을 토대로 러시아군 정보총국이 구축한 국제 사이버 간첩활동용 해킹망을 무력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본넷으로 알려진 이 해킹망은 전 세계 취약한 컴퓨터 연결망이 악성 코드를 설치하며 이를 해커가 차후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로이터통신은 FBI가 감염된 컴퓨터들의 인터넷망을 통해 본넷 무력화 코드를 전송했고 피해 컴퓨터에 대한 더 이상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컴퓨터들의 방화벽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 컴퓨터들은 대부분 소규모 또는 가정 내 사무실에 있는 것들이었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러시아군 정보총국이 본넷 개발을 범죄단체에 의존했다며 법무부는 미국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사이버 활동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국가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어제 이스라엘 북부지역에 수십 발의 로켓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슬람 저항군 전사들이 레바논 국경 인근 이스라엘 마을인 키르야트 시모나를 향해 다연장 로켓 수십 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날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와 사와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대한 첫 번째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14일 이스라엘 북부 사페드 마을을 겨냥한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응해 전투기 등을 동원해 레바논 내 헤즈볼라 군시설 등에 보복 공격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10명이 사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동맹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거의 매일 서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의 미사일 등에 대한 선제 타격을 실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중동지역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오후 1시부터 7시 30분 사이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제지역 내에서 홍해의 선박들을 향한 발사 준비가 된 이동식 대함순항미사일 7기, 이동식 드론 3기, 폭발물 탑재 수상무인정 한 척에 대한 자위적 차원의 공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기들은 역내 미 해군 함정들과 상선들의 임박한 위협이었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깊어지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의 우려를 나타내며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일본이 양국 관계의 전망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다면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대북단체 등이 거래할 수 있는 북한 정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행정부에서 허가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을 안 해도 되도록 제재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0도, 낮 최고는 5도에서 1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강화되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표 2주년을 맞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과로는 미-한일 협력 강화를 들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랄의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이 15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동맹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랩 후퍼 선임국장은 이날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인도-태평양전략 발표 2주년 토론회에 국무부와 국방부 관리들과 함께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랩 후퍼 선임국장은 북러관계 심화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그 협력의 일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을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made public some of the cooperation certainly that Russia is getting from the DPRK, but exactly as you indicate, Russia has a lot to offer back.
이어, 하지만 러시아도 북한에 제공할 것이 많다며 이 관계는 지금뿐 아니라 수년에 걸쳐 서로가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변화의 유형에 대해 걱정해야 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랩 후퍼 국장은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심화되는 북러 관계 때문에 매일 사무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범정부적 차원뿐 아니라 동맹들과도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랩 후퍼 선임 국장은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와 12월 서울에서 개최한 3국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서 이미 매우 강력한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We obviously already had a really strong framework in the Camp David Summit for U.S. ROK Japan collaboration, but out of a national security
현재 북러 관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하기 위해 미한일 여러 기관과 부서 간에 더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전에 대응해 세 나라보다 더 협력해야 할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랩 후퍼 선임국장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협력국들도 북러 밀착에 관심을 갖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토와 유럽연합 파트너들에게도 북러 협력이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그 방향이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카밀 도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북러 관계 심화는 국제사회 전체가 면밀히 주시하고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certainly from the U.S. government called on oth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peak out with a unified voice.
도슨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에게 단합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해왔다며 또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라이 레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을 맞아 미국이 이룬 성과 중 하나로 미한일 협력 심화를 꼽았습니다. 미한일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합의 사항들 중 국방 분야 과제들을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지난해 역사적인 3국 정상회담은 국방부에 과제를 줬다며 3국 간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2023년 말에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Historic summit last year tasked the Defense Department with a few go-dos. In terms of developing a new effort to link together.
이어 또 다른 목표는 3국 연합 훈련을 더 빈번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단연간의 훈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는데 이것 또한 2023년 말에 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트너 차관부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이래 동맹국, 파트너들과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많은 성과를 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레프퍼 선행국장도 미한일 정상회담은 삼국 관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엄청난 미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레프퍼 선행국장은 북한의 일부 수사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함께 취한 특별하고 새로운 국방 조치로 3국의 억지력과 협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퍼 선행국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이나 파트너들이 북한과의 관여를 원하고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며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한일 대북 안보 공조 강화와 외교적 고립 심화에 맞선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발언과 관련해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15일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우리의 정당 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 도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다만 이런 입장이 개인적 견해라며 자신이 공식적으로 북일 관계를 평가할 위치에 있진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 국가 지도부는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구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접촉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기시다 총리의 속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지난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일 정상회담 추진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발언이 과거의 속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북일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진의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에도 일본을 향해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으면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김 부부장이 직접 나서 기시다 총리의 관련 발언에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김 부부장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했지만 북한의 대외 총괄 역할을 맡아온 만큼 담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것에 유의하고 있다며 김 부부장이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에 대응한 미한일 안보 공조의 균열을 내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띄운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납북자 문제는 북일 정상 간 정치적 결단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저조한 국내 지지율에 시달리고 있는 기시다 총리로선 북일 정상회담 카드가 매력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 명예 교수는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도전하고 있는 11월 미 대선 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 일본과 양자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관계를 개선하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을 가지면서 미국과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해서 하나의 그걸 억지력으로 삼고 공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략의 일환으로 우선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한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은 거라고 봐야겠죠.
기시다 총리는 그간 일본 정부의 수권 과제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실현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과 5월 최소 두 차례 동남아시아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와 북한 노동당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 부부장의 담화가 비록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했지만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 측의 긍정적인 태도가 저변에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부부장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일본이 납치 문제 배제를 달았지만 그렇게 되면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의미 없는 대화임을 북한도 알 것이라는 게 임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 전제 조건을 내세우면 대화 재개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대화의 문턱을 낮추어서 대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인다면 상호 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가장 민감한 납북자 문제 그리고 핵미사일 문제도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속내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일본 정부는 현재 납북자 12명이 북한에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북한은 아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양측은 오랜 시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해법을 찾는다면 실무 접촉의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일본과 수교까지 이루어지면 경제적, 안보적으로 크게 유리하겠지만 대화가 진행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한일 공조의 균열을 만드는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과의 대화 단절이 장기화되고 있는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이 북한과 대화하는 데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며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미한일 공조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시다가 그렇게 만난다고 해서 한미일의 기본적인 협력이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이나 일본 공이 이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거 그거는 현존하는 위협이기 때문에 북한이 결정적으로 위협의 요소를 제거하거나 낮추지 않는 한 그것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김 부부장의 담화가 한국과 쿠바의 외교관계 수립에 발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때문에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세기 넘는 형제국이었던 쿠바의 새로운 선택에 충격을 받은 북한이 일본과 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교적 고립 이미지를 벗고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뭔가 한국에 대해서 공세적인 입장을 펴고 한미일의 고립 정책을 타개하려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쿠바와의 수교가 크게 타격으로 다가오니까 이거를 만회하려는 그러한 정책적인 또 하나의 수가 필요했던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북일 간 접촉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일 접촉을 포함해 북핵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미한일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미국인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일부 제재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대북 단체 등이 거래할 수 있는 북한 정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행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15일 대북 제재 규정에 대한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날 해외자산통제실은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공개하며 이 문건을 다음 날인 16일 연방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이 예고된 규정은 북한과 관련한 미국인의 비영리 활동에 대한 것으로 일부 관련 내용을 변경 혹은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비정규기구 NGO가 거래할 수 있는 북한 정권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 점이 주목됩니다. 현행 해외자산통제실의 관련 규정은 비정부기구가 인도주의 활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 정권으로부터 허가증 혹은 면허, 공공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 정권과의 모든 거래를 승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해당 거래가 북한 노동당과 연계되거나 노동당에 혜택을 주는 경우, 북한의 군이나 정보기관, 사법기관과 협력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별도로 공개한 설명자료를 통해 비정부기구가 북한 보건성과 협력해 북한 내 식수사업을 지원하고 세관당국과 협력해 인도주의 관련 물품을 북한으로 반입하는 경우를 이번 개정이 허용하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반면 북한 노동당 혹은 대북제재 규정에 의거해 제재된 개인에 대한 서비스 수출이나 재수출, 자선기부, 이들의 이익을 위한 거래는 승인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비영리 활동의 범위를 소폭 늘렸습니다. 현재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과 상업거래를 할 수 있는 비영리 활동을, 재난 등에 대한 식량, 의약품 제공 등 인도주의 행위와 북한 주민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정보 접근 등 민주주의 구축을 지원하는 행위, 전염병 예방과 깨끗한 물 지원 등 비상업적 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군축과 평화 구축, 분쟁 예방, 분쟁 해결 프로그램을 포함한 광범위한 인도주의 관련 행위를 관련 활동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규정도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 혹은 재수출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경우 해외자산통제실에서 추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새 규정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존에는 비정부기구 등이 대북활동을 하기 위해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물론 해외자산통제실의 승인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 규정은 이 같은 이중 절차를 없앤 것입니다. 다만 해외자산통제실은 미국인이 별도의 허가 없이 북한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인도주의 목적이라고 해도 상무부의 정식 허가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한편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에 미국 출신 언론기관의 활동과 관련한 규정도 신설해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보도를 목적으로 한 미국 언론인 등은 북한 내 지국 설립이나 운영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북한 정권과 이에 따른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취재 활동이나 물류, 사무실 운영 등을 돕는 북한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무실을 임대하고 통신시설을 활용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새 규정은 명시했습니다. 다만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자료에서 2017년 9월 1일부터 미국 여권으로는 북한으로 입국하거나 북한을 경유해 여행할 수 없다며 언론인 등이 국무부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2017년 9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처음 시행한 이래 1년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북한 방문을 원하는 미국인들은 국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부 영사국은 전문기자나 언론인, 국제적십자위원회나 미국 적십자요원, 긴급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 북한 방문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특별 승인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차관이 전화 통화를 갖고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규탄하는 한편 미한일 3국 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신임 부장관이 15일 김홍균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캠벨 부장관과 김 차관은 새로운 직책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안보와 번영에 있어 미한 동맹과 미한일 3국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캠벨 부장관과 김 차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과 점점 더 적대적인 수사, 그리고 우크라이나 주민을 상대로 사용할 탄도미사일의 러시아 이전을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장 심각한 영내와 글로벌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어 캠벨 부장관은 한국이 다가오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부보좌관 겸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지낸 캠벨 부장관은 최근 국무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캠벨 부장관이 한국 측 대화 상대와 전화 통화를 한 건 부장관 취임 이후 이날이 처음입니다. 한국 외교부도 두 사람의 전화 통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두 차관이 캠벨 부장관의 취임 인사를 겸한 첫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핵과 북한 문제 및 주요 지역 글로벌 현안에 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차관은 캠벨 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캠벨 부장관이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역임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 차관과 캠벨 부장관은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을 거듭하며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러북 간 군사협력에도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가자고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쿠바계 미국인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한국과 쿠바의 외교관계 수립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쿠바와의 수교를 중남미 외교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오랫동안 도와온 쿠바의 범죄 정권과 외교관계를 맺은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쿠바계 미국인인 공화당의 루비오 의원은 14일 한국이 쿠바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마약 테러리스트 정권을 적극적으로 돕고 한국 최대 동맹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테러 지원국과 협력하는 건 망신스러울 뿐 아니라 대단한 역효과를 낳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비 의원은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 그의 부모는 쿠바 혁명 후 피델 가스트로 집권 2년 반 전인 1956년 플렌시오 바티스타 정권 시절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쿠바계 미국인 최초로 플로리다주 하원의장을 지낸 루비 의원은 연방상원으로 취임한 첫 해이자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완화된 2011년 강력한 대쿠바 금수 조치를 촉구하면서 쿠바 문제와 관련해 의회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사로 떠올랐습니다. 한국과 쿠바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루비 의원의 이런 비판적인 발언은 쿠바 문제에 유난히 강경했던 그동안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VOA는 한국 외교부에 루비 의원의 이 같은 논평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쿠바가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 간 외교 공안 교환을 통해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양국의 공식 관계 수립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확립된 정신과 규범에 따라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양국 수교와 관련한 기대를 피력했습니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에서 유일한 미 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 대중남미 외교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쿠바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지만 190여 개 국가 수교하고 있어 수도 아바나에 100개국이 넘는 나라의 대사국이 있을 정도로 중남미 거점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쿠바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데 대해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미 정부 관리는 14일 VOA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한국이 그들의 양자적 관여에 관해 말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들은 자국 외교관계의 성격을 결정할 주권적 권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VOA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자국 외교관계의 성격을 결정할 한국의 주권적 권리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냉전 시기인 1961년 쿠바와 단교했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쿠바를 방문하고 미국인의 쿠바 여행을 허용하는 등 제재 완화를 추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쿠바 방문을 다시 금지하는 등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고 방문을 허용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제재를 일부 완화했지만 경제 및 금융 금수 조치는 유지되는 등 양국 관계는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이 제공하는 차관이 막혀 양국 무기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한국과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간 전략적 동맹 유지가 폴란드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과의 무기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최근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산 무기 인도를 위한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에 불만을 제기한 것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 측과 체결한 계약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국 측과 체결한 집행 계약이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군사 장비가 체계적으로 폴란드에 인도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지난 8일 한국산 무기 자체는 즉시 구매가 가능해 큰 장점이지만 자금 조달을 위한 한국의 대폴란드 차관이 막히면서 한국과의 무기 계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계약 파기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코시니아크 카미시 장관은 당시 폴란드 라디오 방송 Z에 출연해 한국이 부분적으로 제시한 무기거래 대출 제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의 신용 제공은 너무 약해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금융 제한은 우리가 이행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며 무기거래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해 폴란드 측이 수용할 수 있는 재정 원칙을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와 한국 간 전략적인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폴란드 안보에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정당화된다고 부연했습니다. VOA는 한국 국방부의 폴란드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부터 한국산 무기 도입을 크게 늘리면서 한국과 국방 분야 협력을 확대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7월에는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등 한국 방산 기업들과 한국 전차 및 무기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300문 도입에 합의했으며 30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경공격기 FA-50도 수입한 바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이미 지난해부터 폴란드에 1차 인도되기 시작했지만 2차 무기 인도분은 한국수출입은행이 폴란드에 제공하는 금융지원 대상입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한국과의 대규모 무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필요하지만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금이 한도에 다다르면서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국회에는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25조에서 35조 원으로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월 총선 등 정치적 일정으로 인해 표결은커녕 국회 상임위 논의조차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제이 그즈부 폴란드 의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11일 폴란드 언론 매체인 PAP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폴란드를 방문한 한국 대표단과 무기 조달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국이 조만간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 확대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등 한국경제 전문 매체들도 지난 13일 엄동환 한국방사청장이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그즈부 위원장과 만나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엄 청장은 한국과의 무기거래에서 자금 조달을 위한 한국의 대폴란드 차관이 막혀 계약 파기 우려가 폴란드에서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수출입은행법 개정 추진을 알리며 진화에 나섰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기업과 개인이 낸 벌금이 북한 등 테러 지원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북한의 억류로 아들을 잃은 원비어 씨 부부와 북한에 나포됐던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이 수혜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에 800만 달러에 육박하는 대북 제재 위반 기업과 개인의 벌금이 더해졌습니다. 미국 법무부 산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3 회계연도 동안 총 12개의 사건에 대한 벌금을 피해 기금으로 예치했으며 이 중 3건은 대북 제재 위반에 따른 것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된 3건은 기업 2곳과 개인 1명의 벌금이었는데 이들이 납부한 벌금 총액은 약 779만 달러였습니다.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은 미국 국무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 등 특정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한 기업 두 곳은 인도네시아 소재 종이 제조업체 PT BMJ사와 호주 물류기업 톨 홀딩스로 나타났습니다. PT-BMJ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96만 달러 상당의 담배용 종이를 북한의 대성무역 총회사에 수출한 기업입니다. PT-BMJ사는 2021년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해 미국 정부와 156만 1,570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톨홀딩스는 2013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제재 대상자와 2,958건의 거래를 한 혐의로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22년 톨홀딩스의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613만 달러를 벌금으로 받기로 한 것입니다.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에 자금을 떠한 개인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버질 그리피스 씨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그리피스 씨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지난 2022년 미국 법원으로부터 63개월의 실형과 이후 3년의 보호관찰, 10만 달러의 벌금 납부를 명령받았었습니다. 그리피스 씨가 대북 제재를 위반해낸 벌금이 테러 피해자들의 기금으로 충당됐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회계연도 동안 피해자 기금으로 충당된 기업과 개인의 벌금은 약 4,405만 달러입니다. 이 자금은 기존에 납부된 다른 벌금에 더해져 미국인 테러 희생자 등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테러지원국 피해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러 피해를 입은 개인은 최대 2천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 직계 가족들이 함께 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금은 최대 3,500만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 3곳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인도 뭄바이 소재 기업 고드프리 필립스 인디아가 북한과의 불법 담배 거래 혐의를 인정해 33만 2,500달러의 벌금에 합의했으며 6월에는 영국 담배 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가 같은 혐의로 약 6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11월에는 북한 등 제재 대상국 출신 사용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방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43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이 벌금 납부를 마치면 테러 피해자의 기금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미국인도 이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테러 지원국인 만큼 북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도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수령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송환된 뒤 숨진 오토원벼의 부모가 이 자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 법원은 북한 정부가 원벼의 부모에게 약 5억 달러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00년 1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 중 일부도 이 자금의 수혜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역시 미국 법원으로부터 1인당 9,700만 달러에서 약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었습니다. 그 밖에 2021년 법원으로부터 북한의 23억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푸에블로호의 또 다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도 이 기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을 저지할 최선의 방안은 강력한 물리적 대응뿐이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를 느껴야 현재의 공세를 멈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당 39실 고위 경제관료를 지낸 리정호 씨는 북한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실제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의 군사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담은 공동 기고문을 발표한 리정호 씨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포사격이나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즉각 원점을 타격하는 등의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실험을 한다든지 그가 미사일 발사할 때 미사일을 요격하는 또는 도발했을 때 그 원점이나 그 지도부를 타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놈도 겁을 먹고 핵 도발을 하려고 하지 않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런 제동이 없잖아요.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무모한 그런 도발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리정호 씨와 맥스웰 부대표는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김정은이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례 없는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은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에 즉각적이고 결단력 있는 군사적 대응을 하고 핵무기 사용 시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미한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대북 억제력이 약화되고 김정은이 상황을 오판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도발 위협을 고조시키는 김 위원장의 행동은 미국과 한국이 자신을 실제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리정호 씨는 북한은 자신들의 핵 역량을 무력화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상황도 매우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팀 스피릿 훈련 같은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을 재개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내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보면은 미국이 뭐 3월 달이 되면은 이거 팀 스피릿 훈련도 하고 정기적인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항공모함이 뭐 주척 세척시 들어오고 B-50이라든지 B-1B라든지 하는 전략 폭격기들이 그 들어올 때는 좀 겁이 나서 했는데 계속 그것이 만성화되다 보니까 북한 지도부가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리정호 씨와 기고문을 공동 작성한 맥스웰 부대표도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역사적으로 지난 30여 년간 미한동맹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한 적이 없었다면서 억제력은 유화적인 대응이 아니라 강력한 대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동맹이 강할 때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대규모 연합훈련 실시와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발에도 대응하지 않으면 북한에게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 긴장을 완화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 내부의 심리에 정통한 전직 북한 고위관리와의 정책 재원 협력은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learned a lot from Ri Jung-ho. I've talked to him a lot over the last few years, so he really helps me to understand the North Korean situation.
And 핵무기와 미사일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김정은이 북한 주민에게 한 약속이 깨진 약속이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정호 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통찰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며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을 다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강력하고 단호한 군사적 대응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두 전문가들의 견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반격하고 다음 단계로 북한의 긴장 격화를 저지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Got to be prepared to say, look, Kim Jong-un, if you strike one.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를 위해 탄도미사일 방어를 점검하고 무인 항공기 드론을 격추하며 북한의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미국과 한국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현시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도발에 미한 양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 격화를 바라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워싱턴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해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맞대응보다는 더 나은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 모두 북한의 활동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면서 안정적인 상황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리정호 씨는 그런 견해도 단기적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것이 30년간 지속돼왔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대응에 맞설 역량도 용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1년 이내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30년 동안 계속 북한이 그렇게 할까 봐 키울까 봐 조심스럽게 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미국과 한국 정부는 실제 북한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응해 단순 방어를 넘어 격퇴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존 플럼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지난 2022년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대담에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공격 시 가용자산을 총동원해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압도적 보복조치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방어에만 의존하는 것을 넘어 포괄적 격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미사일 발사 전 단계를 지칭하는 발사 왼편 전략뿐 아니라 발사 직후를 의미하는 발사 오른편에서도 모두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 북한의 대남 도발 시 강력한 대응 타격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14일 육군 5군단 항공단을 방문해 적 도발 대비 태세를 현장 점검하는 자리에서 대남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의 항공기가 있다면 신속히 출격해 끝까지 추격하고 주저함 없이 격추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국 합참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도 현대전에서 드론은 유사시 적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 및 공격 작전을 수행하는 주 작전 수단이라면서 적이 도발할 경우 다시는 도발할 수 없도록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유럽연합과 체코, 캐나다가 북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13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이날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의 성과와 과제 등을 묻는 BOA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2014년 COI의 조사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건설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를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많은 도전이 있지만 이유는 이것이 잊힌 위기가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EU가 주도하는 결의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면서 북한의 유엔 제도, 특히 특별 보고관과의 의미 있는 관여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유엔은 북한의 만연한 면책 문화와 인권 침해 및 학대에 대한 책임 규명의 부재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유엔 및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2013년 3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COI는 약 1년 동안의 조사를 토대로 이듬해 2월 17일 북한 인권 문제의 주요 쟁점과 권고사항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일부 인권 침해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자들, 이를 승인하고 반관한 자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가 국정사재판소에 북한 상황을 회부하거나 유엔이 임시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체코 정부는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자국의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13일 BOA에 체코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COI 설립을 지원했다며 COI의 최종 보고서는 북한 인권 침해의 전 범위를 상세히 다루고 분석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체코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인권 최고대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 참여하고 공동성명 발표에도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이한 이 순간에도 여전히 북한의 인권 상황은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COI 보고서의 직접적인 산물인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포함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COI 보고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코는 북한 상황을 다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도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는 이날 VOA에 캐나다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이 임무를 부여한 독립적인 조사들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유엔 결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할 것을 정기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북한 관련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5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의 보편적 정리 검토에 출석해 북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캐나다 글로벌부는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을 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모든 관련 파트너와 협력하고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함경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평안북도는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0도, 낮 최고는 5도에서 1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9도입니다. 안주도 흐리고 최저 영하 3도, 최고 9도. 남포, 구름 많고 최저 영하 3도, 최고 9도. 양덕은 오전에 맑다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7도. 신우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8도. 개성, 강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7도. 다음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 흐리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7도. 개성,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최저 영하 3도, 최고 8도. 사리원, 흐리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8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함흥, 맑고 최저 영하 6도, 최고 11도. 장진도 맑고 최저 영하 16도, 최고 5도. 해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영하 14도, 최고 7도. 원산, 맑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11도입니다. 청진은 구름 끼고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6도입니다. 선봉, 구름 끼고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5도. 삼지연, 맑고 오후에는 구름 끼겠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 5도.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맑고 먼 바다 오전에 구름 끼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 먼 바다 1 내지 2.5m입니다. 서해 구름 많고 먼 바다 오전에 맑겠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먼 바다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VOA 한국어 전역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의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씨가 사망했다고 현지 교전 당국이 16일 밝혔습니다. 나발리 씨는 수감 중이던 야말로 네네츠 지역 교도소에서 산책 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 직후 의식을 잃었다고 교도소 측은 이날 성명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의료진과 구급차가 바로 현장에 도착해 필요한 모든 응급소생 조치를 취했지만 긍정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구급차에서 의사가 나발리 씨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구체적인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관련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만 말했고 러시아 당국은 이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 공영방송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나발리 씨의 사망이 확인될 경우 이는 끔찍한 비극이라면서 상대방의 해를 끼치는 러시아 정부의 오래되고 추악한 역사를 고려할 때 이번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명백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미넨 안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나발리 씨의 사망과 관련한 보도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러시아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나발리 씨를 독극물로 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나발리 씨는 이때 극적으로 생존한 뒤 2022년부터 수감돼 복역 중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어제 동부 아우디우카 전선 일부 지역에서 퇴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로 리코비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아우디우카 일부 지역에서 우리 병력들을 보다 유리한 위치로 후퇴시키기 위한 기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투 경험으로 다져진 예비부대인 제3돌격보병여단이 아우디우카로 급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단은 아우디우카의 전황이 지옥 같으며 위협적이고 불안정하다면서도 일부 지역에서 습격을 통해 러시아군 다수를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우디우카는 산업지역인 돈바스 내 두 개 주를 완전 장악하려는 러시아의 목표에서 핵심 지역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항공기 엔진과 전자통신 장비, 박격포탄 등을 생산하고 수리하는 우크라이나 내 방위산업단지를 고정밀 장거리, 공대지, 함대지 무기들을 동원해 타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이날 밝혔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거듭 호소하는 한편 양국 간 안보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안보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강력한 동맹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 유럽의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인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단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이며 미국의 지속적 안보를 위해 나토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나토는 자유, 안보, 국가 주권이라는 기본 원칙 위에 세워졌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안전한 미국은 강력한 나토 없인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과 제국주의적 꿈이 초래하는 전략적 위험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나토 동맹의 지속적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가 방위비 지출 증대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나토는 지난해 7월 각 회원국이 방위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최소 2%까지 늘리기로 합의하고 이를 추진해왔습니다. 나토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전체 회원국이 대응에 나서는 집단 안보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15일 남중국해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해군 7함대가 밝혔습니다. 7함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유도구축함 존핀함과 해상자위대 소속 타카나미급 구축함 스즈나미함이 공동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7함대 소속 태스크포스의 71회 저스틴 하츠 지휘관은 이번 훈련은 두 나라 간 유대를 공고히 하고 두 함대의 상호 호환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7함대는 훈련 참가 병력들이 항해 과정에서 억제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역내 어떠한 돌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하는 전문적 참여와 협력은 모든 나라들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역내 안정의 토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 8일에도 호주 해군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해군 함정 등을 동원한 3국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